베드로전서 27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1절로 4절을 보았습니다.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너희 자신을 무장하라. 이는 육신 안에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전투, 전쟁을 암시합니다.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싸움, 곧 육신의 정욕과 혼 사이의 전쟁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2장 11절과 4장 1절은 둘 다 같은 종류의 전투, 즉 정욕과 우리의 혼 사이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4장 1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그 정욕을 가진 육신을 거스려 싸우기 위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함 없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단지 밖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종류의 모방은 인간을 흉내내도록 훈련받은 원숭이의 흉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으로 육신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에서 그는 생활의 헛된 행실에 관한 묘사를 제시합니다. 특히 4절에서 그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불신자들은 믿는 이들을 모욕하고 그들에 대해 모독적으로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5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관계대명사 저희가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믿는 이들의 다른 생활 방식에 놀라며 그들을 악평합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분에게 직구하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은 그의 전생애 동안에 그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합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사람들 사이의 상황을 다루는 그분의 통치하시는 행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천년왕국 전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분은 열국에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천년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이겠지만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6절에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의 사람이심으로 모든 재판을 그분께 넘겨주셨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의 때에 산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천년왕국 후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곧 산자와 죽은 자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 6절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 구절의 의미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믿는 이들로 그들은 1장 6절, 2장 18절로 21절, 3장 16절로 17절과 4장 12절로 19절에 언급된 대로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으로 인하여 핍박당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핍박을 베드로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한편으로 육체는 사람처럼 반대자들의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고 처리받지만 또 한편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아있었던 동안 이들 죽은 믿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심각한가를 보여줍니다. 복음에 순종했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으로 다루심을 받을진대 하물며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이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받을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6절에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내주하는 믿는 이들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이들의 영은 연합된 영이 되며 그들은 그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죽은이란 말이 5절과 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5절의 죽은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좌에서 주님께 심판받을 이미 죽은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6절의 죽은은 죽은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무렵 상당수의 유대인 신자들이 그 이전에 죽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믿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미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 서신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죽은 어떤 믿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처럼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육신 안에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들. 베드로가 6절에서 말한 심판에 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체 서신에 대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전체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주로 그분의 심판으로 수행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6장에서 반역적인 천사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구약에서 사람의 세대들을 통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위에 여러 번 행사되었습니다. 약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는 모두 그들이 그릇된 어떤 것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조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루에 2만 명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여행을 통해 내내 신실하였으므로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체험했고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으며 만나를 먹었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었습니다. 모세에 의해 드러난 작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 모든 신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 천년 왕국 전에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주의 날이 오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죽은 자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며 하늘들과 땅은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양한 심판들이 있으며 이러한 서로 다른 심판들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은 징계의 다루심을, 어떤 심판은 경륜적인 형벌을, 그리고 어떤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초래합니다. 이 모든 심판들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된 새로운 우주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 온 우주를 깨끗이 치우고 정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는 핍박. 4장 6절에 의하면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14절에서 17절은 핍박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임을 암시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행악하는 자들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로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깨달음에 의하면 믿는 이들이 당하는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합니다. 믿는 이들이 당하는 핍박들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 서신을 연구하기까지는 6절에 관하여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연구의 결과 나는 6절에 언급된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여하시는 핍박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죄를 삼가하도록 하기 위해 혹은 우리로 우리의 정욕에 빠지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핍박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경륜적인 징계 안에 있는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하는 경륜적인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심판은 명백히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정죄에 관계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경륜적인 징계에 관계된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이 서로 다른 종류의 심판을 통하여 행사됨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반역적인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약의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핍박은 믿는 이들이 어떤 것들에 있어서 잘못함으로써 그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경륜적인 징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륜적인 징계는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우리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좇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함. 4장 7절로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육신이 거처하는 만물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끝이 가까웠다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욕으로 육신 안에 사는 생활은 그것이 곧 사라질 만물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얼마 안 가서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은 건전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사물을 정확하게 철저히 이해할 수 있는 진지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로 근신하는 것은 깨어 근신하는 것, 곧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수 보는 것, 곧 기도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만물이 끝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대신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또는 더 좋은 교육에 당신의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대접. 8절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라고 계속합니다. 사랑이 첫째이어야 합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체험에 따라 이 구절을 썼습니다. 그는 대접이 성가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교회와 사역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참여하여 타 지방들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접하는 성도들이 원망하면서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전에 머물렀던 성도가 처신한 방법에 대해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원망입니다. 나는 우리의 대접에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라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는 5장 10절에서 말하는 모든 은혜로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며 이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어지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선한 청지기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단지 교리나 어떤 헛된 것이 아닌 그러한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땅히 공급해야 합니다. 10절이 9절의 직접적인 연속이라는 사실은 대접하는 것도 은사임을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뛰어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운송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별한 필요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10절에서 베드로가 뜻한 것은 우리가 접대에서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에 따라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 위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신성한 말함 또는 계시의 발언입니다. 10절에 언급된 대로 은혜의 봉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성한 계시를 수반하는 하나님의 말함, 하나님의 발언이어야 합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속한 섬기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목적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말함에 있어서든지 섬김에 있어서든지 모든 우리의 은혜의 봉사는 하나님이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란 말로 11절을 끝맺습니다. 관계대명사 그에게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영광은 밖에 있으며 권능은 안에 있습니다. 권능은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합니다. 영광은 우리 위에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영화롭게 됨에 부합되고 권능은 힘에 부합됩니다.